신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자기의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는 바울의 모습이 시작되는 새로운 단락, 21장 27절부터 40절까지의 새로운 단락에 들어갔고요. 어제 관련 가톨릭 교리 가운데 예수와 모세율법에 관한 설명까지 했습니다.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요?
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 내용 이제 살펴봅니다. 여기서부터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 주로 바울의 감금과 변호와 항변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자, 이후부터 5년 이상의 기간 동안 바울은 다양한 부류의 재판관들 앞에서 발언하고 판결을 받게 되고 결국 사슬에 묶여 로마에 죄인의 몸으로 수인으로서 이송됩니다. 뭐 우리는 보통 이거를 바울의 수인 여행이라고, 그러니까 또 다른 1차, 2차, 3차 선교행에 이은 로마까지의 수인 여행이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하지요. 7일간의 정결 기간이 다 끝날 무렵, 그래서 그 이래가 거의 끝날 무렵 이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대파국이 몰아닥칩니다. 바울 자신이 그리고 독자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던 대로 바울가 유다인들의 난동에 의해 체포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구파 유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통제 밖에 있던 비그리스도교 유다인들에 의해 문제가 야기됩니다. 아시아주에 속했던, 그러니까 에페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지요. 이미 수급한 유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제기에 대해서 해결책은 예루살렘 수장 야구바 원로들이 제시를 했었습니다. 정결례식을 하고 나지르인 서약하는 사람들을 귀용을 대는 것, 그래서 공로를 쌓아 선행을 쌓는 것만 보여도 그 오해가 풀릴 것이다 라는 건 이미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그러나 에페소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삼았던 이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교와 우린 다릅니다 하면서 유다인들이 차별화하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그들이 축제를 맞이해서 역시 유다인들이기 때문에 이곳을 왔고 그 현장에서 성전 입구에서 이렇게 또 소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루카는 나지르인 서약 때문에 성전에 있던 바울을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들이 발견하고 온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야기하는 소동을 27절부터 우리에게 보도합니다. 이들은 오순절 축제를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에요. 자, 오순절 축제 때문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100수명의 첫 그리스도교 신자들, 교회 구성원들이죠. 그들 가운데 특히 이들 12사도들이 복음 선포,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을 각자 자기네 말로 알아들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모였던 유다인들에게 오순절 베드로 사도가 첫 설교를 했었잖아요. 자, 그런 모습과 다르게 지금 모여든 해외 유다인들, 수구 보수주의자들이죠. 이들이 보인 행동은 바오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특히 바오로가 활발하게 복음 선교 활동을 전개했던 에페소 지역의 유다인들이에요. 바오로는 아시아 유다인들에 의해 어디에서건 누구에게나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 성전을 거슬러 가르치는 사람으로 고발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앞서 봉사자 스테파노에게 쓰여진 제목도 스테파노가 끊임없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테파노와 비교해서 바오로에게는 유다 백성을 반대했다는 비난이 덧붙여져요.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율법을 함께 묶어 언급함으로써 루카는 유다인들과 율법 간에 결코 분리시킬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오로가 유다 백성을 반대했다는 비난은 한편으로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의 성취에 관한 기쁜 소식인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유다인들이 바오로를 고발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더군다나 그리스인들까지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인이 아닌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방인들은 단지 이방인들의 뜰에만 출입이 허용되었죠. 이 이방인의 뜰은 하느님께서 이방인들의 구원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허용되어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성전 안뜰을 막고 있는 장벽은 높이 1.5m 정도의 돌벽이었으며 벽에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이 벽을 넘는 이방인은 누구든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는 내용의 경고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만을 위한 신성한 제한구역인 곳에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죠. 아시아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성전을 모독했다고 비난하는 이유는 전에 에페소 사람 트로피모스가 바울과 함께 성 안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과 그를 성전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추측만으로 제멋대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벌써부터 바울에게 예고된 순환의 길은 예수님의 경우에 그러했듯이 잘못된 고발에 의해 시작됩니다. 아시아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 에페소에서도 그랬듯이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소동에 휩싸이게 되며 폭력과 피흘림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바울은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집니다. 성전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로서 금지되어 있었으며 또한 유대인들은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므로써 성전 안에서 그가 주장할 수 있는 죄인 보호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성전 문들이 곧 닫혔다는 표현으로써 루카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최종적으로 거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루카의 어떤 나름의 어떤 작가의식이에요. 아주 뛰어난 문장 표현인데요. 성전 문을 닫아버렸다. 뭔가 암시해 주죠. 그들이 마음을 닫아버렸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울의 회심 장면을 소개하는 사도행전에 바울의 회심 장면이 세 번이 언급되잖아요. 화자가 처음에는 루카에 의해서 9장에 소개되고 22장과 26장은 바울이 화자가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장면마다 이야기를 듣는 대상이 달라요. 그리고 그 화자의 막 대상의 청자에 맞게 같은 이야기인데 같은 사건의 이야기에서 강조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뭐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소리가 들렸는데 이것을 바울은 빛도 보고 소리도 듣지만 처음 장면에서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빛을 보지 못했다. 뭐 이런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에 누구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소리를 듣지 못 이런 식의 변화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해지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문을 마음을 닫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문이 닫혔다라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마음의 문을 닫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31절 36절에서 루카는 유대인들에 의해 야기된 소동이 로마 군인들의 개입을 초래하게 된 것과 그들의 개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방적으로 성전 모독죄를 뒤집어 씌워 적법한 절차도 밟지 않고 극도의 미움으로 가득 차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이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고 바로 군사들과 백인대장을 거느리고 나타난 그 부대 천인대장에 의해 저지되었다라고 서술하고 있는 루카입니다. 유대인들의 소유와 폭동은 사실 로마 제국이 가장 경계하는 위험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파스카 종교축제이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해외에서까지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치안 유지, 질서 유지를 위해서 종교 집회를 통해서 정치 집회를 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죠. 그래서 성전의 인접한 구역, 성전 북서쪽 모퉁이에 있는 안토니아 유세, 이 안토니아 유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었거든요. 이곳은 예루살렘이 주둔하는 로마 군대의 본부였습니다. 원래 총독부는 카이사리아, 해변가 카이사리아에 있었는데 축제 때마다 총독과 군인들이 이곳을 올라오는 거죠. 물론 예루살렘에 늘 로마 군대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만 총독이 특히 더 올라오게 되는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경우는 축제 때입니다. 이 안토니아 요새는 높이 18m 정도 탑 모양의 큰 건물이었고 그 높은 건물에서 예루살렘 성전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기 때문에 종교 집회를 빌미로 다른 정치적 집회를 그래서 어떤 봉기를 일으킨 것을 감시하는 거죠.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이 요새에서 성전이 이방인의 뜰로 직접 연결되는 층계가 있었다고 해요. 이곳에 주둔하고 있는 병력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전 안에서 소요나 폭동이 일어나는지 감시하며 성전 내의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부대의 천인대장이 지휘하는 천인부대는 대략 760명, 760명의 보병과 240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루카는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교에 대한 유다인들의 적의와 공정함을 유지하려는 로마 당국의 태도를 대조시키면서 호결론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카는 유다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행동, 사태를 파악할 수 없게 소리를 질러대는 것, 난폭하게 구는 것, 저자를 없애라, 그자를 없애라, 바울을 없애버리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행동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교에 갖고 있는 유다인들의 적대감을 나타내고 또 천인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붙잡는 것, 뭐 결국 군중의 폭력에서 바울을 구해준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만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바울이 누구이며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보려 애쓰는 것, 난폭하게 구는 군중을 피해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들어서 병영으로 옮기는 행위 등을 통해서는 공평함을 유지하려는 로마인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유대인들과 로마 당국의 태도를 대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바오로가 천인대장의 명령에 의해 두 개의 쇠사슬로 묶이는 모습을 통해서 루카는 이전에 하가보스라는 예언자가 예언했던 예언이 실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자를 없애라는 유대인들의 외침, 이것은 유대인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두고 질러댔던 외침을 상기시키지요. 그자 대신 바라빠를 내놓으시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천인대장은 바오로가 그리스마를 하는 것을 보고 그가 자객 4천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이 천인대장은 사도행전 23장 26절에 의해 밝혀지는 바에 따르면 그 이름이 클라우디우스 리시아스예요. 루카는 여기서 의도적으로 천인대장으로 하여금 이러한 의심을 표명하게 되고 그 의심을 떨쳐버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 4천명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이집트 사람이라는 말은 루카 자신이 알고 있던 로마의 대항에 일어난 민중적 저항운동들을 하나로 혼합시켜 짧고도 명료하게 표현한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원 54년경 펠릭스 총독 시대에 일어났던 이집트 출신 어느 거짓 예언자의 비극적인 모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약 3만 명의 군중을 올리브산으로 데리고 가 자기가 명령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뜨리고 도시로 들어가는 것을 길을 활짝 열어놓으리라고 호언했던 거죠. 그러나 페리스 촌독은 군대를 동원해서 이들을 공격하여 추종자들의 상당수를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들입니다. 하지만 그 거짓 예언자를 붙잡는 데는 실패해요. 또한 요세푸스는 새로운 자객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자객, 칼로 민족 반역자들을 제거하려고 한 과격한 무리들을 말하는 거죠. 이들은 대낮에 군중 속에서 특히 축제일에 모여든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짧은 칼, 단도를 옷자락 밑에 감추고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을 따라 광야로 오라고 백성들을 설복시켰으며 거기서 하느님이 그들에게 자유의 표징을 보여줄 것이라고 했지요. 루카는 이렇게 상이한 저항운동들을 하나로 묶어 제시하면서 종교, 정치적인 봉기에 관한 표상들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오로를 예전에 달아났던 거짓 예언자로 의심했던 천인대장으로 하여금 바오로가 그런 자가 아님을 인식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교에 드리워질 수 있는 종교, 정치적인 반란의 혐의를 벗겨내고자 하는 것이지요. 바울가 자신을 이집트 출신이 아니라 타르스 출신 유다인이라고 밝히고 천인대장이 백성들에게 연설하고자 하는 바울의 요청을 허락해 주는 것은 바울가 로마 제국의 평화를 위협하고 선동적인 반란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잘 드러내어준다고 하겠습니다. 킬리키아의 타르수스는 당시에 번영의 절정에 있었던, 그래서 로마인들에게 인정받은 자유시였고 특히 대학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의 중심지로 유명하였습니다. 이 타르수스 출신 유다인으로서 그리스어뿐만 아니라 본토 유다인들의 모국어인 아람어도 자유롭게 구사하는 바울은 이제 유다이즘의 한복판에서, 예루살렘 성전 이 한복판에서 자신의 모국어로 히브리말로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연설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자기에게 폭력적으로 달려들며 자신의 죽음을 요구하던 유다인들을 향해 발언하고자 하는 바울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 행동을 통해 루카는 주님과 그분의 부르심에 전적으로 따르려는 바울의 사도의 충실성과 복음 선포에 대한 그의 열정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바울이 히브리말로 연설했다라고 하는 이 묘사는 그래서 유다인들의 관심을 끌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그들의 마음을 열고자 하는, 지금 문을 닫았잖아요. 행동적으로 바울을 그러면서 때리고, 그러나 바울이 오히려 이들 앞에서 자신의 변론의 이야기, 해명이 있죠. 그 과정 속에 그 목적은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하느님께, 하느님이 아니신 예수님께 이끌고자 하는 것이죠. 한 구절 한 구절씩 이제 살펴봅니다. 21장 27절. 그 이래가 거의 끝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유다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서는 온 군중을 선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쳤다. 이 에피소드는 나지르 서원을 하는 네 명의 사람들을 후원하는 것을 도우면서 자신의 정결 예식을 거행한 이래 동안의 일들을 거의 마칠 즈음, 그러니까 그 이래가 거의 끝날 무렵에 지금의 사건이 시작된다는 거죠. 아시아주에서 온 유다인들, 그러니까 오늘날 터키 서쪽 지역에서 온 거예요. 바로 에페소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은 유다인들이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렇게 성전에서 바울을 알아봅니다. 사도행전 초반부에서처럼 사도행전 6장 9절 8장 1절을 보면 그때 이른바 해방민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라인들과 킬리키아와 아시아 출신들의 회당에 속한 사람 몇이 나서서 스테파 논쟁을 벌였다. 또 사울은 스테파를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사도행전 초반부 제가 한 대표적인 두 구절, 6장 9절과 8장 1절을 읽었습니다만 그리스도교 운동에 관련된 논란이 특별히 그리스말을 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일어났는데 이번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해외에 흩어져 있던 이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바울이 에페소에 있었을 때 이미 그에 대한 적대감을 가졌던 이들, 유대인들이 지금 군중을 선동하고 바울을 붙잡습니다. 그들은 아시아에서 바울이 선포했던 바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의 거룩한 안뜰로 아시아에서 할례받지 않은 바울의 일행들을 데리고 들어왔다고 잘못 생각까지 합니다. 이방인들의 뜰을 넘어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 사제의 뜰로는 이방인들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엄격하게 규정지어 있었지요. 에돔 땅 이두메아 출신의 헤로대는 로마 제국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 유다인들을 회유하기 위해서 순전히 정치적인 목적으로 기원전 19년 낡은 제2성전이죠. 주르바벨 성전을 허물고 새 성전을 짓습니다. 이때 헤로대 대왕은 1만 8천여 명의 노동자를 동원해서 성전터를 솔로몬 옛 성전터의 두 배로 넓히고 이를 위해 비용을 아끼지 않고 무한정 재료를 투입하면서 이 집의 새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리라는 학가이 예언자의 말을 실현하려고 하죠. 헤로드는 자신이 짓는 성전이 성스러운 자리가 되도록 제사장 1,000명을 훈련시켜 속공으로 참여시켰을 정도예요. 특히 뭐 이런 노력을 통해서 반쪽 유다인이라고 하는 오명을 씻고 싶었죠. 또 성전공사로 인해 하느님께 봉헌하는 제사가 하루라도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했습니다. 자, 헤롯의 이러한 노력 때문에 결국 성전의 주요 건축물은 10년이 채 안 되어 안 된 기원전 9세기경에 기원전 9년경에 대부분 지어지고 서기 64년에 가서 공사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하나님 다시 짓겠다 했을 때 사람들이 아니 아직도 우리가 짓고 있는데 아직도 시간을 우리가 오랫동안 짓고 있는데 아직도 다 완성하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러네 이렇게 놀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근 73년 걸쳐서 성전이 완공되었을 정도니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 공생활 중에 아직 완공되지 않은 헤롯의 성전을 보시고 누가 이 아버지의 집을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성전의 설계와 구조는 솔로몬 성전을 본뜬 것이지만 헤롯에는 에제켈 예언자가 환시 중에 본 미래의 성전, 영광 속에 부흥하는 이스라엘 성전을 대로 그대로 지었습니다. 한마디로 헤롯의 성전은 웅장하고 사치스럽다 할 정도로 화려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어떤 출신 배경에 대한 부족함을 이렇게 성전을 크게 지음으로써 백성들을 설득시켰던 거죠. 그래서 헤로데를 다른 뭐 헤로데 안티파스 또는 헤로데 아그리파 1세 2세와 구분해서 헤로데 대왕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헤로데 성전은 웅장하고 사치스럽다 할 정도로 화려했고 얼마나 화려했는가 하면 정교하게 조각된 흰 대리석으로 지붕 처마를 장식하고 지붕에는 황금 쇠판을 입히고 번쩍이는 금침을 박아 새들이 앉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 모습을 유다 역사학자 플라비우스 요세푸스는 아침해가 비치면 성전 지붕은 흰눈이 빛나듯 찬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성전은 동서 300m, 남북 450m로 상당히 넓었어요. 바위를 부숴 평탄 작업을 한 후 큰 돌로 성벽을 쌓아 사방으로 둘렀죠. 성전으로 통하는 문은 도시 서편에 4개, 남과 북에 1개, 동쪽에 2개를 두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동문 중 지금도 남아있는 황금문을 통해 주로 성전에 출입했어요. 예수님께서도 순환주간에 올리브산을 가셨을 때 이 황금문을 통과했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황금문을 통해 성전 안에 들어서면 길이 225m의 장방형 광장이 나오고 바로 이방인의 뜰이죠. 그러니까 불신앙과 이단자, 추방된 자, 상중에 있는 자, 율법에 따라 부정한 상태에 있는 자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에요. 요세푸스는 이방인의 뜰을 외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기둥들이 줄지어 서 있고 비와 햇볕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둥은 보통 20암마, 약 9에서 11미터였고요. 지붕은 삽목으로 덮고 땅에는 아름다운 포석을 깔아놓았지요. 이곳은 모든 이에게 개방된 장소였지만 막대기를 휴대할 수 없었고 더러운 신발을 신은 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 부정한 이방인의 화폐를 쓸 수 없었고 침을 땅에 뱉는 것도 금지되었어요. 성전 앞뜰인 이곳은 율법 학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장소였고 랍비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는 장소였습니다. 성전 앞뜰인 이곳은 율법 학자들이 토론을 벌이는 장소였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죠. 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바치러 온 사람들에게 비둘기와 참새를 파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와 희생제물로 바쳐진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늘 소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판을 엎으셨던 거죠. 그와 함께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단을 다시 세우겠다. 당신 순환까지도 예고하셨던 예수님이에요. 헤롯의 성전의 성소는 이방인의 뜰보다 높은 곳에 동에서 서로 향해 있었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성소의 외벽에 도달하려면 라틴 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문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방인이 이보다 더 앞에 나가는 것을 어미금한다. 체포되는 자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며 그 결과는 죽음이다. 이방인의 뜰을 지나 헤롯의 성전 경리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유다인에게만 개방됐습니다. 그러나 유다인 여인들도 성전 경리 첫 구역인 여인의 뜰까지만 허용이 됐던 거죠. 여인의 뜰 사면 모퉁이에 4개 큰 방이 있었고 양편에 회랑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가운데 뜰로 불린 이 방들은 나지르인들과 회복한 병자를 위한 방과 제단용 나무와 포도주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여인의 뜰에서 15계단을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뜰이 나오지요. 20명의 장정이 달려붙어 힘겹게 열어야 할 만큼 육중했는데요. 이 문을 바로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죠. 이 니카노르 문이 열리면 예루살렘의 하루가 시작되는 거고 유다인들의 남자들만 제물을 바치러 이스라엘의 뜰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 뜰은 상징적으로 종교적 유다의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뜰 너머에 사지의 뜰, 재관의 뜰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이런 성전에 대한 어떤 역사와 장소를 다시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바울이 이 앞에서 성전 앞에서 체포되어 성전 문이 닫히며 마당으로 쫓겨나는 장면, 이 장면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내일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헤롯 대왕이 새롭게 만든 성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교구사목국 성서사목부에서 성서 모자리를 담당하고 계신 박희석 사도요한 신부님의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